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근거와 터전은 하나님 그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의 어떠함을 저희로 알게 하시되 지각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 지각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부드럽게 순복할 수 없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완고한 마음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밤까지 말씀 상영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오늘 밤에는 조엘비키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Amazing Grace라는 찬송과 가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실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일을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면 민수기는 구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불신앙에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뿐입니까? 고라사손의 반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한 불뱀 사건 등등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은 광야 생활이 마칠 때까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기술된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스라엘 조제해달라 부탁했음에도 다시 축복하자 터가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모압 왕 발락은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 조조해달라 그랬지요. 그러나 장소를 세 번이나 옮겼지만 발람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불평을 했지요. 그러자 발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철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후의 사건에도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한 다음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부올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와 행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했습니까? 백성들의 두령의 목을 태양을 향해서 높이 매달도록 하시고 2만 4천 명이나 연병으로 죽이셨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이 불순종에 관한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런 불순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장차 큰 별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에게 끝까지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두 번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1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도합 두 번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직전에 한 번 했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인구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1차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38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숫자는 60만 1,730명이에요. 광야 38년 동안 1세대는 다 엎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들의 총수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단한 광야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제2세대 사람들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민수기 26장부터 3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것을 문제 삼으신 하나님께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셨지요. 그리고 요단강 접경 지역인 모압 평지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이때 반석을 두 번 치는 실수를 범한 모세, 그가 이스라엘 민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을 재차 풀어 설명하는 설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의 영어 이름이 뭐죠? 듀트로노미죠. 그죠? 듀오, 두 번, 노모스, 율법. 율법을 두 번 설교했다는 뜻으로 본래는 베 미드바르라고 해서 본래는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신명기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하면 계명이나 혹은 순종해야 될 명령 혹은 행위로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말에 계명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율법을 계명이라고만 규정하면 율법을 은혜와 연관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은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의 방편이죠. 여러분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율법은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말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율법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상하고 추측해서 알아서 어떤 일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이방 신들의 특징이 뭐죠? 이런저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냥 희생해서 제사만 드리면 좋아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로부터 자신들이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모른 채 막연한 두려움과 불확실함 그리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앞으로 장차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매우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이런 점에서 사실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율법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준다라는 점에서 율법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이남규 목사님을 통해서 회막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회막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지요. 그래서 회막과 관련된 모든 구체적인 모든 세세한 규정들은 사실은 단 하나의 목적에 종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의 목적에 사실은 부합하는 규례들이 다 성막과 관련된 규례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것들은 다 이것과 관련된 규례들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점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계명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죄를 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가 무슨 책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제사와 제사장과 관련된 레위기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율법이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삶의 규범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기본적으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율법도 은혜지만 예수의 오심은 더 큰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신명기 말씀을 세세하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PPT로 저도 한번 띄워볼까 그랬다가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목사님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그냥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5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말씀이죠? 십계명 선언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가 선포되고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죠. 7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7장 6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8절 끝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한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쭉 말씀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말했고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9장으로도 가보시면 신명기 9장 1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10장 11절까지 모세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장 치명적인 불순종과 반역의 사건이었죠. 이 두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베푸신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장 12절에 가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런 다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14절 15절에 또다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후손이 너희들을 택하셨다. 이것이 오늘날과 같다. 그런 다음에 다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율법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는 은혜와 율법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그 무조건적 은혜의 반응으로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첫 번째 구조는 다름 아닌 은혜와 율법임을 보여줍니다.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이죠. 그런데 신명기를 계속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구조 두 번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죠. 신명기 11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11장 26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명기 26장까지 모든 율법을 다 설명합니다. 26장으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28장에 들어가면 재차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을 쭉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복들,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묘사되는 저주는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뒤집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소수민족이 되게 되어 약속의 땅에 뽑혀서 이방 나라로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조상들을 따라서 불순종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것입니까? 이 질문은 은혜와 율법 그리고 복과 저주라고 하는 언약의 구조 속에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과연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4장 25절로 가보시면 거슬러 올라가서 신명기 4장 25절이죠. 말씀 사기에는 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찾는 겁니다. 모세가 장래 일을 말하다가 30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래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 8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22절 이하에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상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와 다를 것인가? 그들도 똑같은 전제를 밟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신명기 31장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모압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율법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1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7절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무슨 말입니까? 후세대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나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권면을 받고 있는 2세대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다음 세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요컨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도 실패했고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대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자자손손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은 과연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면 이 질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약관계 안정성과 언약관계 유지 여부는 언약의 조건에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면 언약은 유지되지만 언약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언약 관계는 파기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언약 관계 위기를 초래하게 만드는 원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따라서 언약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관한 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순종을 독려했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모세 앞에서 순종하겠다라고 약속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증가하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미 내다보고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을 때로 세세하게 읽을 필요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 읽어야 본 뜻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전제로 1절에서 30장 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기억했죠. 예레미야도 기억을 했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들은 자각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궁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은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당하게 될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 68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저주가 언약 관계가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불행하고 힘들고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아, 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언약 관계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 4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쫓겨간 자들이 어디에 있어도 하늘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모아들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약교회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각 나라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오순절 날 다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결국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저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로 다가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방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범죄하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지만 거기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볼 때 나는 지금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옮겨온 상태에 있습니까?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마다 느낌이 다 다르겠죠.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상태에도 성경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끌어 드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는 단지 그들을 벌하고 혼내고 징계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종국에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끌어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신 최종적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저주는 다름 아니라 언약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멈추지 않는 채찍질과 같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 언약의 저주가 역사 가운데 실행되는 일들은 언약 관계의 끝이 아니고 언약 관계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저주를 실행하시는 근본적 목적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청산이 아닌 관계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끝이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데 저는 뭐 성경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정도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 성취되는 가장 분명한 증거요 열매가 뭐냐?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를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여부는 이걸로 판명이 됩니다. 마음이 지속적으로 완고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왜 이럴 만한 고통과 어림을 겪을 만한 어떤 이유가 나에게 뭐가 있는가, 이런 식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은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편에서 서로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요,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돌이킴 아닙니까? 선지서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가서나 돌이켜 회개할 것을 명하셨다고 바울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수단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각종 제사 제도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는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죠. 그런데 이 근거가 마련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즉 우리 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객관적 구속사에게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속을 우리의 심령에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방편입니다. 이 방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죠.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죠? 목이 곱고 완고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성향 자체가 회개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이 그 사실을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근위의 이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돌이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의지나 성향과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저주를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적 자비로 자기 백성들을 회생시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여기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범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을 몇 번 반복하면요, 또다시 잘못을 범할 것이라는 조바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바심에 대해서 본문 6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우리가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모세는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인간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악했기 때문이죠.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8장 21절에서 홍수로 앞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는 한 구세대는 물론 신세대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간혹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요 제가 무슨 투시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때로 그런 말을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런저런 변명들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나 별로 잘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언급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16절로 가겠습니다. 10장 16절. 우리 유치부부터 그 다음에 고등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누구? 너희는 그랬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될 의무를 진 자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너희는. 근데 30장 6절을 가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할례 주체가 누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오. 처음에는 마음의 할례의 주체가 백성들이었고 백성들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 주체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뀜으로 마음의 할례가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가 된 거죠. 할례 대상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주체, 시행자가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30장 2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고 8절에는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타나지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거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의 말씀에 떠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여부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마지막에는요 율법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뭐 아무리 말을 해도 그분의 삶을 보면 순종이 없어요. 항상 권면하고 설교해도 항상 삶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언약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설교 제목이에요. 더 큰 은혜. 은혜가 주어졌지만 구속받았지만 우리가 과연 구속받은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르십니다. 그 과정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 과정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율법이 절대로 은혜를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율법 순종은 항상 은혜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혜에 기초한 순종의 복을 베푸실 때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약속은 이후 세대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 자손이라 그랬죠. 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세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족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몸으로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따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감동하심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으로서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충성을 맹세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셨죠. 혼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더 큰 은혜를 보장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부인하기 전인데 무엇을 기정사실화했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를 보장받았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앞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를 의지와 힘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기도하시고 그가 돌이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3장으로 가보세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노니 일어나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커지게 할 수도 없고 약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더 큰 은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시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큰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천한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석좌 교수였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상으로는 어거시신 쪽이지만 실제 생활은 펠라기우스 쪽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론적으로는 은혜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시신의 도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은 펠라기우스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여전히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 결단 여기에 기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위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까지 사려고 강박적인 노력을 반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훌륭한 신앙인이다. 훌륭한 직분자다. 아, 열심히 대단한데 박수치는 거. 사람의 마음도 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사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의 원리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론 일반 은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햇빛과 비도 하나님이 물론 내려주시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 기본적으로 세상은 비은혜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나 하기에 달렸다는 거죠. 각자 자기 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뭘 기도를 하느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뭘 집회에 나오느냐. 열심히 사업해야지.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주님은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은혜를 빙자하여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뭔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힘써 자기 일에 힘씁니다. 어쨌든 세상은 비은혜로 움직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기초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거죠. 뭐 조금 생기면 뭘 나눠줘야 되는데 당신은 일하지 않았지. 당신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지. 당신이 회비 안 냈지. 이거는 주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투에 나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취해 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기보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반응해야 됩니다.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더 크게 역사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신학자 그레이삼 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낮게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을 높게 보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율법을 낮게 보면 그 정도 나도 지키지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죠? 근데 율법이 뭔지 참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구하게 되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괴롭죠? 아니 내가 짐승인가?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한다 그랬으면 안 해야지. 내가 이 짓을 또 하고 있네?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엄격한 율법 규정을 지우거나 그 수준을 낮추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에 기대십시오. 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백하시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더 큰 은혜를 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는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 영적 민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이런 가운데 인생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완고한 존재인지 더 부각시켜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이 결국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이 놀란 복을 베푸신 의도와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도리를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성경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내용들을 깊고 풍성하게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숨은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자각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